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 당국이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 총기를 난사해 39명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비날 일드림 터키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용의자는 극악무도한 테러분자라며 현재 중요한 것은 이번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터키 언론들은 총격범의 이름이 압둘 카디르 마샤리포프이며 그는 어제 이스탄불 에스뉴르트 지구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84인 이스탄불 주지사는 마샤리포프의 지문이 총격범의 것과 일치했다며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훈련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지난해 1월 터키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힌 주지사는 또 이번 공격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이름으로 자행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SIL은 시리아 내 자신들을 겨냥한 터키의 군사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유럽에서 테러가 잇따른 뒤 각국 정부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면서 유럽의 가치와 인권이 악화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거듭되는 국가 비상사태와 전면적인 감시활동, 선별적인 가택수색과 구금 등 테러방지 조치들로 인해 유럽의 가치와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 프랑스는 2년 새 3건의 대형 테러를 경험한 뒤 국가 비상사태를 5차례나 연장해 국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벨기에도 지난해 3월 테러 공격 이후 이중국적 허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해 차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내전 과정에서 1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이 2년 전 후티 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공습을 개시하고 지상군을 파견한 이래 민간인 1만 명이 살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마일 올드 셰이크 아흐메드 유엔 예멘 특사는 어제 휴전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압두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 등 예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아흐메드 특사는 이 자리에서 예멘의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며 평화 정착에 헌신할 책임이 있다며 지금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매일 죽음과 파괴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원심 분리기를 제거하기로 한 시한을 지켰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이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서 원심 분리기와 관련 장비를 다른 지하 농축 장소인 나탄즈 시설에 저장하기 위한 이전 작업이 핵합의 이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정한 시한 안에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어제 이란 핵합의 이행 1주년을 맞아 행한 연설에서 IAEA의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핵합의를 유지해야 할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우라늄 재고량을 98%까지 줄이고 원심 분리기의 3분의 2를 제거했다며 이란은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을 농축하지 않았고 이를 위해 고성능 원심 분리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전직 총리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어제 성명에서 유시쿤 전 타이완 행정원장이 여야 국회의원들과 지방정부 관리들로 구성된 사절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사절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의 정치인과 학계 인사 그리고 해외 중국인 대표들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존 브래넌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지난 대통령 선거 관련 러시아 첩보 문서 유출자로 의심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어제 보도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러시아 첩보 문서를 언론에 유출해 얻는 이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브래넌 국장은 다만 지난 6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보고한 것은 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진 써넌, 인류 역사상 마지막으로 달을 밟은 지구인이었던 그는 1972년 12월 달 탐사선 아폴로 17호를 타고 마지막으로 달을 밟았는데요. 지난 월요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써너는 달을 두 번 탐사한 단 3명의 지구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달 탐사 후에 인류를 위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큰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도 미 항공우주국 우주탐사계획에 힘을 보태면서 자신이 여전히 가장 마지막으로 달을 밟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크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 달 탐사 기업인 문 익스프레스가 조만간 달 탐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에서 주최한 달 탐사 경연대회에 참가 중인 이 회사는 달을 저비용으로 탐사 또 연구해서 지구의 여덟 번째 대륙으로 개척하는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써너는 떠났지만 달 탐사와 우주 탐사가 더 활발해지길 바라는 그의 바람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5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18일 수요일 북한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올리비아 옹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로 보내주세요 라는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이번 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국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이 다양한 문제에서 기존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서방 측의 핵 합의가 실행에 옮겨진 지 어제로 1주년을 맞았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핵 합의가 차질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을 경유한 중남미 방문을 마친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타이완이 독자적으로 국제무대에 올라섰다고 선언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눈앞에 두고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내놓고 있군요.
네, 사흘 뒤인 오는 금요일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죠.
예.
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에 앞서서 다양한 국제 현안을 이끌어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 있고 또 타이완을 외교 상대 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볼 때라면서 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인위적인 환율 조작 행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었는데요. 주초에는 이어서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 EU에 대한 생각과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미래 그리고 각종 제재와 관련한 대러시아 관계 등을 언급. 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생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
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 협력체인 나토가 구시대의 유물이라면서 지금의 국제 정세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이런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요일 발행된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나토를 무용지물이라고 부르고 난 뒤에 숱한 비난에 시달렸지만 지금 보면 나토는 테러를 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사람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옳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어서 공동안보협력체인 나토에서 미국이 맡고 있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몫을 내지 않는 회원국들이 많다면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나토에 대한 기존의 그 부정적인 견해를 다시 재확인한 상황인데요. 자, 지금 나토는 그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한 뒤에 유럽 각국은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 중인데요. 러시아는 이에 반발해서 크림반도 점령지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하거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 현지에서 안보회의를 주재하는 등 강제 병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나토는 러시아가 주변 지역에 분리주의 세력을 부추겨서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계획하고 있는 정황에 따라서 동유럽 각국의 이 나토 병력과 장비 배치를 크게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줄곧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강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평가해왔는데요. 이번 영국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동시에 핵무기 감축 협상도 진행할 수 있다면서 미국 차기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연합 EU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고요?
네. 유럽 국가들의 경제, 사회, 공동체죠. 이 유럽연합, EU 회원국끼리는 이 나라의 구분 없이 유로화라는 돈도 같이 쓰고 또 국경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데요. 이 지난해에 가장 영향력 있는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탈퇴를 결정하면서 EU의 결속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더 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당신 영국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잘 될 것이라면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높이 평가한 뒤에 최근에 난민 문제로 EU 체제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영국을 따라서 EU를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각 나라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원한다면서 유럽 각국이 EU 체제를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게 될 상황을 예측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무용지물이다. EU를 탈퇴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런 그 견해에 대해서 유럽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을 접한 유럽 지도자들은 격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가 유럽 각국 지도자들의 반응을 실어서 이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토를 부정하고 EU 체제를 EU 해체를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2차 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힘자랑이었다고 이 신문은 비판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 도널드 터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EU를 떠날 다음 나라는 어디인가라고 물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도 트럼프 당선인의 대유럽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인터뷰에 대해서 서방의 동맹이 어떤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트럼프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뉴엘 발스 전 프랑스 총리는 트럼프는 유럽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맞서서 우리 유럽인들은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르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도 트럼프 발언에 대한 가장 좋은 응답은 유럽이 결속하는 것이라면서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유럽을 지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트럼프가 오히려 우리를 결속하게 만들고 있다. 단합된 유럽의 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죠.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주도한 독일의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해서 재앙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몹시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이 메르켈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 전체를 반박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EU가 가진 경제력과 효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테러리즘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한 독일의 난민 정책에 실수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는 이민자 출신들이 저지르는 테러와 난민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하면 미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프랑스 대통령도 유럽연합과의 결속을 강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의 이임식에서 EU는 외부의 충고가 필요 없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터뷰 내용을 비판한 뒤에 나토 역시 역내 안보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힘줘서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란 핵합의가 발효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핵 포기를 공식 선언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시행된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이란은 이를 통해서 핵무기 개발 계획을 접은 대신 서방의 제재가 풀리면서 경제개발의 활로를 찾고 있는 중인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기념 성명을 통해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것이 아닌 세계 주요국들 간의 합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성명 내용, 그 핵심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성명에서 이란 핵합의가 미국과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중요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막아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 핵합의를 전면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끌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이란과의 핵합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란 핵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번 주 영국 신문 더 타임즈 그리고 독일 빌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주고받은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다. 사상 최악의 거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핵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견해가 다소 누그러진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달 이란 제재법 10년 연장을 의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최근 중남미 순방 결과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이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남미 일대 수교국들을 둘러본 뒤에 일요일 귀국했는데요. 이 차이 총통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타이완이 독자적으로 국제 무대에 오르게 됐다고 오늘 현지 언론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은 회견에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활동 공간을 넓힌 시간이었다고 이번 순방 일정을 자평한 뒤에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외교 행보를 지속할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네. 자, 차이 총통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이번 중남미 순방의 성과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본토에 있는 중국 정부를 타이완까지 아우르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이 타이완과 단교하거나 관계를 격화하는 나라들이 최근 잇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얼마 전에 니카라과의 외교 정책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타이완과의 단교 가능성이 높아지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이 총통의 순방을 통해서 니카라과를 비롯한 중남미 4개국이 타이완과의 수교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고요. 또 차이 총통이 중남미 국가로 향하는 길에 미국 휴스턴을 들르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난 것도 타이완 측은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타이완 측은 차이 총통이 미국에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중이죠.
네, 타이완 현지 언론은 차이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동안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으면서 주요 정치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사들과 환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측에서 확인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차기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의 인준청문회가 이번 주에 상원에서 계속됩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금요일 취임식을 앞둔 워싱턴 DC의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의 아내가 체포됐다는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 행정부의 출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를 앞두고 상원에서 차기 내각 지명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원이 오늘부터 인준청문회를 재개하는데요. 오늘 오전에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서 라이언 징키 내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먼저 열리고요. 오후에는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베스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자, 두 사람 모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네, 먼저 징키 내무장관 지명자는 공유주의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키 지명자는 공유지를 연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의 견해와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공화당 의원은 연방 공유지 관할권을 주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보는데요. 징키 지명자는 지난해 이런 내용이 공화당 정강에 포함되자 대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내무부는 국립공원과 같은 미국 국토를 관리하는 곳인데요. 징키 지명자에 대한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들 역시 징키 지명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징키 지명자가 이 석탄과 석유와 같은 이 화석연료 개발 산업을 지지하기 때문인데요.
예.
징키 지명자는 논란이 됐던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 건설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키스톤 엑셀 송유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의 텍사스주를 잇는 1800m 길이의 송유관인데요. 이 환경운동가들이 이 송유관 건설을 거세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지난 2015년 11월에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키스톤 송유관 건설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죠.
네. 자, 여기서 이 징키 지명자의 이력을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55살로 몬타나주 출신인데요. 지난 2015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2선 의원입니다. 해병대 특수부대원으로 이라크에서 복무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는 베스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잡혀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었죠?
그렇습니다. 이 디보스 지명자와 윌버로스 상무장관 지명자, 또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한 주 연기돼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100만 장자들인데요. 앞서 이들이 재정 상황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이 윤리 검증 작업에 지장이 있다. 이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디보스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담당하는 이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측은 상원 일정 때문에 연기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역시 이 디보스 교육장관 지명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 이력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디보스 지명자는 억만장자 자선사업가인데요. 이 미시간주 공화당 위원회 의장을 지내는 등 공화당을 후원해왔습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일종의 자유형 공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차터스쿨을 옹호하는데요.
네.
이 차터스쿨은 주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이 되지만 이 사립학교처럼 교육당국의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 교과 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합니다. 디보스 지명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은 대단하지만 이 공립학교 교육 분야에서 이 경험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내일은 어떻습니까?
네, 네 명에 대한 청문회가 한꺼번에 내일 열립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 스콧 프루이트 환경보호청장 지명자, 그리고 이 윌버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내일 잡혀 있고요. 목요일에는 스티븐 무누친 재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식이 열리는 이곳 워싱턴 DC도 취임식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는 금요일 20일에 열리는 이번 45대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 80만 명에서 90만 명의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8년 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식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한 도시를 찾는 손님치고는 여전히 엄청난 그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워싱턴 DC의 시 당국과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요. 또 숙박시설과 기념품을 파는 상점 등도 이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네. 이 워싱턴 DC 시내의 호텔들의 경우에는 빈방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예약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끝났다고 하는데 특히 이 최고급 호텔 가운데 하나인 포 시즌스 호텔의 경우 이 취임식을 맞아서 평소보다 이 훨씬 비싼 가격으로 방을 책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빈방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호텔의 경우 뭐 최소한 나흘밤을 머물러야 하는 이 취임식 특가가 $2,000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또 최고급 시설이 갖춰진 기빈실의 경우에는 뭐 하룻밤에 $20,000까지 내야 하는데 이 역시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비싼 호텔에는 과연 누가 묵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뭐 미국 각주에서 취임식을 찾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들, 정치인들, 또 사업가 등 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거둔 주에서 이 많은 사람이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교관 등 또 외국 사절들도 이 워싱턴 DC를 이번에 찾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취임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유명 연예인이 드물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포시즌스 호텔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는 숙박객의 상당수가 유명 연예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취임식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워싱턴의 기념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게마다 트럼프 신임 대통령을 기념하는 제품들로 넘쳐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당선인의 얼굴이 들어간 엽서나 달력에서부터 몸에 다는 단추, 티셔츠, 모자, 트럼프 당선인의 가족 사진이 담겨있는 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기념품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어떤 거라고 하죠?
네, 바로 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자주 쓰고 다녔던 이 야구 모자라고 하는데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구호였던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이 글귀가 쓰인 모자는 진열대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팔린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일요일에는 취임식 예행 연습도 있었죠?
네, 이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앞 무대에서 이 실전처럼 취임식을 진행해보는 예행 연습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과 영부인이 될 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등 이 취임식 연단에 오를 주요 인물의 대역이 나와서 동선과 자리 배치 또 이에 따르는 경호 업무까지 이 꼼꼼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워싱턴 거리를 보면은 쇠로 된 울타리가 이미 다 설치가 돼 있는데요. 취임식이 끝난 후에 열릴 이 트럼프 당선인 부부, 그때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될 텐데 트럼프 신임 대통령 부부의 거리 행진 동선까지 이 미리 확인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취임식 전후는 물론이고요. 취임식 당일에도 이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하는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워싱턴 DC 측은 지난해 4월부터 이 취임식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역 경찰과 기관은 물론이고요. 연방 차원으로도 이 비밀 경호국, 공원 관리국, 그리고 또 미국 전역에서 뽑힌 수천 명의 군인 등이 투입돼서 보안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시위대의 돌출 행동이나 충돌 사태에 대비해서 이를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군 병력이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이 보안당국은 취임식 날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질서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취임식 준비가 꼼꼼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취임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이 유명한 민권운동가인 존 루이스 하원 의원 간에 이 벌어졌던 설전이 발단이 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 루이스 의원을 모욕했다면서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취임식에 불참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민주당 의원의 수가 최소한 2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 이 루이스 의원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거죠?
네, 먼저 이 루이스 의원이 지난 금요일에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적법한 대통령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당선인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루이스 의원은 말뿐이고 행동이나 결과는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루이스 의원은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인데요. 많은 미국인들은 루이스 의원을 영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올란도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숨졌는데요. 범인의 아내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연방수사국 FBI가 누르 살만 씨를 체포했다고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이 어제 확인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당국이 올란도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여전히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만 씨는 지난해 사건이 일어난 뒤에 어린 아들과 함께 이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는데요. 이 법무부는 살만 씨가 오늘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오클랜드 법정에 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혐의가 나온 뒤에는 플로리다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 FBI가 살만 씨를 체포한 이유가 뭡니까?
네. 살만 씨는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었던 남편을 도왔고 또 당국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살만 씨는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뒤 계속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는데요. 수사당국은 살만 씨가 사건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남편을 따라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펄스 나이트클럽을 미리 방문했고 또 남편이 탄약을 구입할 때 동행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살만 씨도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올란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난해 6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플로리다주 올란도의 나이트클럽에 무장 괴한이 들어와 총기를 난사해 4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범인 오마르 마티는 경찰과 3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사살됐는데요. 이 마틴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이 ISIL의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01년에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땅에서 일어난 최악의 테러로 기록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프 버넷의 노래입니다. If You Wond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If you wonder why.
My love for you will always be the same. If you want, so if if you're wondering why I do the things that I do. Honestly, I don't know what to say. All these questions and answers, I just like to have her every moment, every single day. So if you're wondering why I do the things that I do, honestly, I don't know what to say. All these questions and answers, I just like to have her every moment, every single day. If you're wondering why I do the things that I do, I don't know what to say. All these questions and answers, I just like to have her every moment, every single day.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인도가 자체 개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 본토 대부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춘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이 강력히 경고하고 군사적 맞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두 나라 간 분쟁의 시작. 영토 문제와 정치적 갈등.
인도와 중국 두 나라는 길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접경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토 분쟁 문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토 문제의 발단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을 다스렸던 청나라는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서 패하면서 홍콩을 할양하는 등 영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맥마흔 라인을 선포하면서 영국령 인도제국 그리고 중국 간의 국경선을 획정했는데요. 이후 중국은 이 국경선을 불평등 조약으로 간주해서 전통적인 경계선을 국경선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맞선 반면에 인도는 자국에 유리한 맥마흔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면서 분쟁의 단초가 된 겁니다. 분쟁 지역은 인도 북쪽의 카슈미르 지역과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악사이친 라다크 지역과 다왕 지역인데요. 악사이친은 원래 중국 땅이었던 곳을 인도가 영유권을 주장한 곳이고요. 다왕은 중국의 혼란한 틈을 타서 인도가 점령하면서 분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이런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으로 인한 갈등에 기름을 부은 건 티베트 문제인데요. 1959년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피신해서 망명 정부를 수립한 겁니다. 달라이 라마가 인도로 망명한 후에 인도 네루 총리가 방문해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당시의 보도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망명 과정에서 인도가 은신처를 제공하고 또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중국과 인도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국경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전쟁.
달라이 라마 망명 사건 이후 인도와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인도군 10여 명이 중국군에 의해서 사살되거나 포로로 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인도는 국경 지역에 약 50여 개의 초소를 설치하면서 긴장이 높아졌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1962년 10월 본격적인 군사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후 전쟁 시작 7일 만에 160km를 진격하면서 인도에 큰 피해를 입혔고요. 11월에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양국은 아직도 국경선을 확정하지 않은 채 통제선의 형태로 영토를 구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이 다시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2017년이 시작되자마자 인도와 중국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국의 힘을 과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도가 최근 핵탄두를 탑재해서 중국 본토 북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차례 시험 발사하자 중국이 즉각 맞대응에 나선 건데요. 이런 긴장의 중심에는 인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그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불의 신을 뜻하는데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로 개발됐습니다. 1989년 최대 사거리 1200km의 아그니1을 시작으로 기술을 점차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최근 핵탄두를 싣고 최대 5000km까지 날 수 있는 자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 실험에 성공하면서 주변국들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실험 성공을 두고 인도 언론들은 중국에 대항하는 우리의 강력함을 보여줬다고 전하는 등 미사일 개발이 중국을 향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인도는 아그니5가 배치되면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에 이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This new missile, Agni-5, would have much longer range than previous one. The previous one.
이에 중국은 크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중국 칭화대 리빙 교수는 인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 미친다는 것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인도가 국경 일부를 개방하고 있는 네팔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서 인도를 압박하고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41을 인도를 향해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이웃나라 파키스탄을 지원해서 인도를 견제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지난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방산 기술의 공유와 접근을 자유롭게 하고 군수 지원 협정을 공고히 하는 국방협력 강화안에 합의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로부터 S-400 대공 미사일을 매입하는 등 러시아와도 깊은 군사적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
이처럼 인도와 중국의 군비 경쟁은 주변 국가 간의 힘의 역학 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서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군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세계 최대 민간 군사정보업체인 IHS 제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가 향후 10년간 세계 군비 경쟁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20년쯤 서유럽 전체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을 걸로 예상되고요. 인도 역시 러시아와 영국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군비 경쟁은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도와 중국의 군사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pull it off, pull it off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I tell Tony that he can achieve something that seems difficult for him to do. Let's find out what I think he can pull off.
그럼 제가 토니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제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있는 토니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죠. Wow, you got up so early. 와, 일찍 일어났네. 그러자 토니는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5K 경기가 곧 열리거든.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운동하는 중이야 라고 하네요. 제가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내 기억이 맞는다면 너 전에 아마 위에서 10위 안에 들었지? 라고 묻자 토니는 Yes, 맞아. 그런데 그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지 뭐야.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그래서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 라고 하네요. 그러자 제가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 믿어 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Today's phrase is pull, P-U-L-L, it, off. Pull it off. Pull it off means that you succeed in doing something that is difficult and to achieve something that either no one else seemed able to do. 아무나 하기 힘든 일을 해내거나 남들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이루어냈을 때 pull it of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pull이 끌어당기다 라는 뜻이니까 그 뒤에 off, off가 붙으면 어떤 성과를 밖으로 끌어내서 보이게 하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Here is an example. Asking for a raise is nerve-wracking.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땀이 나는 일이죠.
Even if you know you deserve it.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So, say that your colleague, who has worked less than a year at the company, managed to successfully receive a raise. That is when you can say, You asked for a raise and the boss gave it to you?
사장님께 월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인상해 주신 거야?
How did you pull it off?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pull it off,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Tony, you got up so early.
Yes, the 5K race is coming up, so I'm training and exercising a lot.
That's good. Wait, if I remember correctly, you finished in the top 10 last year, didn't you?
Yes, but I injured my ankle after that competition, so it's been taking a lot more training than before.
You'll be fine, and I believe you can pull it off.
Thanks.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pull it off. Pull it off는 잘 해내다, 달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에드 시런이 부른 The A-Team, 힘들고 어두운 현실이지만 꿈을 잃지 말자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ite lips, pale face, breathing in snowflakes, burnt lungs, sour taste. Lights gone, days end, struggling to pay rent, long nights, strange men. And they say she's in the class 18, stuck in her daydream. Been this way since 18, but lately her face seems slowly sinking, wasting, crumbling like pastries, and they scream the worst things in life come free to
to us, cause we're just under the upper hand. I'm going mad for a couple grams, and she don't wanna go outside tonight. And in a pipe she flies to the motherland, or sells love to another man. It's too cold outside for angels to fly. Fl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1년 1월 17일 오늘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퇴임식이 거행됩니다.
From the White House an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e present an address by Dwight D. Eisenhower. This is the farewell address for President.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기도 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아이젠하워는 이날 국민들에게 행하는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한 세력, 이른바 군산복합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아이젠하워는 엄청난 군사시설과 대규모의 무기산업이 결합된 군산복합체가 지닌 부당한 영향력의 위험을 지적하면서 그 영향력은 모든 도시와 국가기관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젠하워는 미국 국민들에게 군산 복합체에 의한 유형 무형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군산 복합체에 도전을 꼽은 아이젠하워는 전 세계에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말로 이날 퇴임 연설을 마칩니다. 1991년 1월 17일 오늘 미국을 포함한 34개 나라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함으로써 걸프 전쟁이 발발합니다.
The anti-aircraft weapons in the city center where we are living around the government buildings erupted in fire.
5개월 전인 1990년 8월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해 이라크의 19번째 주로 병합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라크에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했지만 사담 후세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후 이라크가 유엔이 제시한 철수 시한을 넘기자 결국 1991년 오늘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이 이라크에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국적군은 이어 한 달 동안 10만여에 걸쳐 공중폭격을 감행, 이라크를 초토화시킵니다. 이라크는 결국 전쟁 개시 43일 만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걸프 전쟁의 결과 중동은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